예, 오늘 마태복음 83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은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들을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비유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알아듣는 자와 못 알아듣는 자를 더욱 극명하게 가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알아들어야 하는 제자들, 주님이 더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그 제자들에게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이 정말 깨닫고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깨닫지 못했으면서 저런 대답을 한 걸까요? 사실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흑과 백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좀더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셨을 때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깨달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알아듣는 정도, 머리로 알아듣는 정도를 깨달았다라고 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알아들었어도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깨닫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정도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개인마다 편차가 큰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깨달았다라고 대답을 했지만요. 사실 각자가 생각하는 바는 달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비유의 내용을요, 다시 한번 좀 간단히 기억을 해보면서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그 깨달아야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수준 안에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이제 비유를 하나하나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나온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이 비유는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장 먼저 근본이 되는 나머지 비유들의 어떻게 보면 해석의 틀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해석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를 해주신 것이죠. 자,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린 씨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옥토에 떨어지게 되는데 나머지는 다 결실을 못하고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네 가지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씨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마음에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와 같이 만들어서 열매 맺읍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곤 하죠.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절대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절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옥토가 되리라고 아주 굳게 다짐을 하면서 스스로 이 비유를 아, 난잘 깨달았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음이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땅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개입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각자의 마음에 달린 것인데 그 마음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시는 것은요. 자, 에스겔서의 그 내용이 사실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이 옥토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가장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음의 문제고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라는 그 사실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에 비해서 천국은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씨 뿌리는 자, 농부이신 하나님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좀 힘들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받는 구원이고 예수 안에서 받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은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누가 통치하는 곳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안이 천국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포함되기로 예정된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리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선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도 그 소속은 천국인 자들로서 이미 온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는 그렇게 이미 온 천국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주께서는 원수가 뿌린 가라지들도 공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알곡 아니면 가라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들이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햇빛, 단비,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자라고 있음에도 주님은 그들을 뽑아버리시지 않는데 왜 그러시냐면 알곡이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일단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성도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렇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 연약한 자들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한 가라지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라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알곡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더 튼튼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본 세상의 단면인 것이죠. 겉보기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늘 알곡 편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은요, 이렇게 늘 섞여서 존재하던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되어서 영원히 구별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했죠. 이 비유에서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열심히 해서 혹은 순종해서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자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렇지만 이 알곡과 가라지는 살펴본 대로 누가 뿌렸느냐에 달린 것이지 씨앗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은 이 땅에서 가라지와 공존하는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다가 추수 때 결국 그렇게 늘 함께 하신 하나님 품 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가라지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땅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알곡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또한 이것은 분명히 오는 추수 때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알곡들이 살아가는 그 임의원 천국이 가진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둘이 공통적으로 가진 속성이 뭡니까? 작다라는 것,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알곡들이 살아가는 임의원 천국은 작고 숨겨진 모습이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밑에 감추어진 보화 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는 것이죠. 감추어졌다는 것. 이처럼 알곡들이 살아가는 이 임의원 천국은 세상 가운데에서 분명히 작고 감추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작고 감추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단순히 그냥 규모가 작다라는 것이나 힘이 없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작고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겉모습이 작고 감추어졌다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르지를 않기 때문에 주목받지를 않아서 작아 보이고 감추어져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은 언제나 많은 돈 그리고 높은 지위가 능력이죠. 그렇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돈을 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감추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일로 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감추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규모와 그 유명세가 능력이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규모와 상관없이 바른 진리 안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두세 명이 존재할 때 그것이 능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공에 목매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지를 않죠.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인 DNA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강조하는 임의원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겨자씨의 비유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요, 임의원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작고 숨겨져 있는 것과 다르게 장차올 하나님 나라는 새들이 뜨는 나무와 같이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고요. 또한 누룩의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누룩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이 임의원 천국도 겉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사실 누룩이 뭐합니까?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 누룩화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작고 숨겨져 있으나 강력하게 일하는 임의원 천국의 속성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장차올 천국의 속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진주 장사의 비유, 이 비유는요, 겉보기에는 그냥 읽기에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감추어진 보화로 비유가 되었고요, 진주 장사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진주 장사로 비유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보화는 뭡니까? 발견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었죠. 감추어진 보화니까요. 진주 장사는 발견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의 입장이 있죠. 그렇지만 둘이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서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진주를 산다라는 그러한 점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한 성도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눈이 띄어졌고 그 천국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또한 귀한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는 그 발견한 진주가 얼마나 값진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눈에는 창세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들을 사신 것임을 말씀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이때에는 그냥 이 정도의 의미만으로 암시적으로 말씀되었지만요. 완성된 성경을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사시는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신 그 구속하심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해서 보화로 보게 된 그 성도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춰진 보화와 진주장사의 비유는요, 서로를 향해 있고요, 서로를 끌어안는 그 하나님과 성도의 마음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 같이 서로를 향하고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지금 이 두 비유의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 말씀해 주신 이 비유 처음에 말씀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분명히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 중요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그물의 비유는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분명한 구별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자들 안에서 그러한 구별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해주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이와 같은 맥락인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아무리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동력이 성경에 계시된 그 진리가 아니라면 그들은 그저 그물에 몰려다녔을 뿐인 못된 물고기일 뿐인 것이고요. 결국 심판의 때에 풀무불에 버려지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의 비유는 전체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그리고 해석의 틀이 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후에 시작과 끝을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로 감싸고 있으면서 심판을 통해서 분명한 구별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사이에 위치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미 온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장차올 천국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국을 만난 성도의 마음과 동시에 그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비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고요. 제자들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자, 전체적인 상황과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13장에 나온 천국 비유들은요, 이런 구조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깨달았다라는 것은요, 각자 생각하고 느끼는 깊이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감 있게 깨달았다라고 대답하였지만 실제 이해하고 깨달은 정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기준에서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 깨달았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깨달은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52절인 겁니다. 자, 52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해석된 말씀은요, 본래 이 for this reason,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라는 뜻의 접속어입니다. 우리는 일단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앞선 제자들의 대답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 깨달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예, 너희가 깨달았다라고 했으므로 그렇게 깨달은 너희에게 나와야 하는 모습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나의 천국 비유를 깨달은 자, 곧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분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서기관은요, 히브리어 성경의 정통한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은요, 실제 그 당시에 그런 서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 서기관들은 주로 구약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내놓고 또한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은 그냥 일반적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주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에 깨달았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에도 자기 수준에서 깨달았다라고 믿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만 한다라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것은 뭐고 옛것은 뭘까요? 새것은요, 바로 지금까지 주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넓게 봐서는 신약성경 말씀이겠죠.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것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특징이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 그 하나의 곳간에서 내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곳간에서, 그 곳간에서 내어온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새것과 옛것은 사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새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새롭고 처음 본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겠지만 사실 새것이라고 해서 전혀 구약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옛것의 완성이자 성취라는 거죠. 새것으로 인해서 옛것이 그 진의를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옛것만으로는요,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핵심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이해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고요, 구약을 근거로 그 진의를 하나하나 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뒤집고 이 땅에 강력히 임할 하나님 나라만 기대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것은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것이었지만 절대 옛것과 다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옛것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요, 신약 말씀만 중요하게 여겨서 구약은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고 심하게는 구약은 뭐 율법이니까 지금 우리와 관계없다라는 듯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같은 곳간에서 나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구약은 영화의 화면과 같고 신약은 그 화면을 해석하는 자막과도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대답한 대로 천국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이 맞다면 정말로 너희가 이전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면 너희는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새것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옛것의 의미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진리의 곳간에서 그렇게 새로 배운 새것과 분명히 알게 된 옛것을 자유자재로 꺼내와서 사람들에게 진리로 들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서기관이 되어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구약의 틀 속에 갇혀서 늘 부족한 해석 가운데 주로 율법주의에 갇혀서 살았지만 이제는 새것, 정답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옛것마저도 온전히 해석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이어야 마땅하고 너희는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가 비유로 준 말씀들을 깨달았다면 너희의 삶은 이러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을 들어온 주님의 제자이신 여러분, 주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얼마나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으며 은혜가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요. 또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상황과 연륜이 변해가면서 언제나 다른 각도로 보이고요.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주간 살펴보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셨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곱씹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또 다른 지혜와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나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늘 이렇게 묵상을 함으로 더 깊은 곳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신 후에 그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깊은 깨달음을 갖도록 노력해라라고 마무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깨달은 자,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무엇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그 새것뿐만 아니라 옛것인 구약까지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께서 제자들을 그 곳간을 가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 집주인이니까요. 그 곳간에 있는 게 누구 겁니까? 자기 거죠. 그렇죠? 새것과 옛것, 주님이 주신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곳간의 주인으로서 비유를 하신 거죠.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자기의 곳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시하는 것,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잘 묵상해서 깊이 깨닫는 것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잘 놓치는 것은요.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천국의 말씀을 깨달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새것과 옛것을 자기 곳간에 잘 비축해두는, 그냥 비축만 잘 해두는 그런 집주인이 아니고 그 자기의 곳간에서 그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언제나 사유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을요, 그저 그냥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힘들고 다운되었을 때 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다시 회복되었다가 또 다운되면 또 다시 끌어올리고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평생 동안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딱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틀림없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 정도만 바로 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자, 성도의 인생을 예표하는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40년 동안 그냥 성막 안에만 머물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들의 이 광야에서의 삶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주셨었습니다. 즉 성막법만 있는 게 아니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람과 사이에 사람 사이에 그 지켜야 할 율법이 있었고 그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참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사유화하는 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받은 것을 꺼내와서 나누는 삶이 언제나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마치시는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새것과 옛것을 너희 곳간에 그냥 잘 저장해놓고 우울할 때나 힘들 때나 잘 꺼내 먹어라라고 안 하셨고 너희는 새것과 옛것을 너희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새것과 옛것을 보물로 가진 자들이라면 그 사람의 사명은 그것을 잘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곳간에서 내온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귀신을 추방하다라고 할 때 추방한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온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에게 보물인 이 새것과 옛것을 그냥 그 보물이기 때문에 어디에 안 보이는 곳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 밖으로 아주 강하게 열정적으로 전해야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귀신 내어쫓듯이 내가 받은 그 보물을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마땅히 보여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태복음의 말씀만 생각해봐도요. 우리가 받은 진리, 깨달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하심으로 정말 새것과 옛것을 꺼내오는 집주인의 삶을 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사유화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늘 경험했듯이 늘 오르락내리락하고 자라나지를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그것을 사유화하고 우리 속에 그냥 묵혀두고 있으면 그것이 그냥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깨달은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더 깊은 깨달음과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가 되고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는 간증과도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동일하게 좀 누렸으면 좋겠고요. 주시는 기쁨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길이라는 것, 이것은 사탄이 주는 속임수인 것이고요. 너무나도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서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깨달은 이 진리를 늘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정말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더 생생히 누리는 것과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멈추어서 그 은혜를 그냥 자기 곳간에 가득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어오는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이 정말 힘들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히 누리는 복된 길임을 저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성이 재정립되는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을 저희에게 붙여주셔서 저희가 실제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다짐하는 내용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런 모든 기회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